오늘 이 새벽에는 착각은 자유, 착각은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묵상 중에 있는데 우리 어제까지가 12장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우리 꼼꼼하게 새벽 예배 참석하시거나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한 가지 반복이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12장까지 내용이 사실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쭉 예레미야 말씀 12장까지를 다시 한번 정독을 쭉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회개해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뽑아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선포가 되는데 또 반대로 그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은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뭐 그게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이게 12장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서를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예레미야서를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입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입장은 그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입장,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참이 영광스러운 부름이고 엄청난 부름입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 참으로 귀한 직분을 하나님 맡기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레미야의 이 엄청난 선지자적 직분 그 밑에 있는 그가 해야 될 역할이 사실 엄청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이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뭘 전해야 했습니까? 조만간 우리 민족은 다 망합니다.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12장까지에서 줄기차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슬픈 운명? 이거 참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망할 거다. 제가 아마 여기서 지금 여러분 곧 북한이 핵을 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한 두세 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참아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들도 아마 인내의 한계를 느끼실 겁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주 망한다는 얘기를 대놓고 12장까지 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슬픈 운명이었어요. 마치 녹음기 고장난 녹음기가 어떻게 아무리 이렇게 그 다음 곡을 진행시키려고 해도 계속 그 부분만 반복되듯이 정말 듣기 싫지요. 던져버리고 싶고 깨버리고 싶은 그 녹음기의 그 반복되는 소리처럼 예레미야는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뭐 하나님이 내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기계처럼 그냥 나는 뭐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전했나요?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는 계속 이 말을 전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굉장히 슬퍼했고 가슴 아파했고 답답해했어요. 뭐 아마 곳곳에 예레미야서 곳곳에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저는 이제 그 단어에다가 밑줄을 쳤는데 슬프다, 아프다 요 단어가 자주 반복이 예레미야서에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의 심경을 계속 기록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두 구절만 읽어드리면 4장에 슬프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그 다음에 8장에도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가 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두 구절만 읽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아마 여러분 혹시 의사가 계신지 모르는데 현대 이 정신의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병명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의 병명.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선지자가 무슨 병이 있다고. 예레미야는 아마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계속 슬픔에 잠겨 있고, 그다음 물론 이건 이제 정신병과 다른 우울증이긴 하죠. 슬픔. 그다음에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그 생기는 그 앓고 있는 그 있죠. 뭐 스트레스와 뭐 이런 압박에 공황장애. 마켓도 잘못 나가고 사람도 잘못 나가 못 만나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예레미야서 뒷부분을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만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자복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의 고향 사람 아나돗이잖아요. 이 아나돗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집단적으로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리고 협박 편지도 보내고 너 죽는다. 한 번만 더 떠들면 이 엄청난 여러분 그 스트레스 속에 이 외출을 할수 있었을까요? 이 외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문자로 이렇게 테러를 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못 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 분에게 성도님 꼴 보기 싫으니 계속 이렇게 막 교회 못 오죠. 예레미야가 밖으로 나간다는 거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이 엄청난 이 불안과 슬픔 이걸 다 극복해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입장은 이제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인데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했죠. 너희가 멸망한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다. 하나님이 북방에서 한 민족을 일으켜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잔해하고 아주 날카로워서 그들이 우리를 침공하면 우리는 국물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12장에 걸쳐서 반복하고 또 반복했는데도 이것을 듣는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곳만 그 증거 구절을 읽어봐 드리면 예레미야 3장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요 상황,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요 상황은 여러분 남과 북 이스라엘이 그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 있어요. 이미 망한 것을 남쪽 유다 사람들이 봤어요. 자신의 동포인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그것을 본 상황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쫓고 그들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이제 남쪽을 말합니다.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똑같이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북쪽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걸 봤어요. 아, 저렇게 살면 죽는구나 하는 걸 봤는데도 남쪽 유다, 이 자매인 유다 자매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예레미야 6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강단이나 또 지도자들이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안전해. 계속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위로, 확신의 메시지를 주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평강해. 우리는 북쪽 같지 않아. 북쪽은 이렇게 망해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 두려워 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백성의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죠. 힘이 되고.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지도자가 등단해서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또 7장도 읽어봐 드리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을 말하죠.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게 참 기가 막힌 고백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에요. 두려움이 없고 평강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하는 그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어느 쪽 말이 진짜예요? 예레미야의 말이 진짜입니까? 너희 죽는다, 너희 뽑힌다, 너희 망한다. 이 말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말이 진짜입니까? 우린 괜찮아. 두렵지 않아. 우린 구원받았어. 이게 진짜입니까? 당연히 예레미야의 말이 진짜겠죠. 근데 왜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이 사실이고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진짜라면 그럼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은 왜 자꾸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우린 평강합니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죠?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뭐 용가리 통표처럼 어휴, 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이들에게 나름의 근거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신들이 두렵지 않고 평안하다고 얘기하고 구원받았다. 우리는 북쪽과 같은 운명이 아니다.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오늘 이 근거가 예레미야서를 사실은 붙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축입니다. 두 가지 근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첫 번째 근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성전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두 가지를 먼저 좀 잠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적이 있죠.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12, 13절인데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네가 이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가 됐다. 죽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 몸에서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다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다윗, 너의 나라, 너의 씨의 나라, 너의 후손들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남유다죠. 남유다는 이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 그 후손의 나라, 자신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니까. 이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을 했다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다윗의 정통 그 혈통의 지파들로 이루어진 유다 나라니까 자신들은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결코 북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근거가 첫 번째 다윗에게 주셨던 이 사무엘하 7장의 언약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축입니다. 또한 가지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예,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전은 누가 지었냐면 우리 계속 우리 주일마다 목사님 통해서 우리 열왕기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예,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죠.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읽어드리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 계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솔로몬이 당신이 영원히 계실 집입니다. 하고 이렇게 착 테이프를 끊고 커튼을 내린 겁니다. 쫙 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9장의 화답을 이렇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참이 솔로몬의 이 기도와 하나님의 이 화답이 이 성전에 이 집중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죠?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죠. 이 성전에 영원히 계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성전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내 눈길, 내 마음이 이 성전에 영원히 있겠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남쪽 유다가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괜찮다, 평안하다 할수 있었던 두 번째 근거가 뭐라고요? 성전.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 땅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속한 지명이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있는 한이 성전과 약속했던 열왕기상 8장 9장의 말씀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불패야. 그러니까 이걸 제 나름대로 성전 불패. 성전이 있으면 절대 지지 않아, 망하지 않아. 이 뭐라 그래? 이거 착각, 착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유대 민족의 이 마음 속에 꽉 차 있었어요. 다윗에게 줬던 이 언약,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고 이 성전이,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있겠다. 지금 유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은 다윗의 나라이고 성전이 자신들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예레미야의 그 고장난 녹음기 같은 이 반복되는 이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해, 우린 구원받았어,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놓친 게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성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실 때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도 함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고인지 아니면 뭐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키질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주신 명령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게 다윗 언약과 이 성전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봐 드리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고 내 마음과 눈길이 항상 거기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절을 읽어드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성전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이 약속을 하나님이 또한번 얘기, 두 개를 다 얘기하시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을 그 중간에 삽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상 9장 4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가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었어요. 이 전제 조건이 사실은 뭐예요? 다윗 언약과 이 성전의 이두 기둥에 뭐가 됩니까? 기초입니다. 기초. 이 다윗 언약이 세워질 수 있고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기초는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명령대로 순종하면, 요게 제일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너희들이 착각하지 마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고, 그리고 성전이 여전히 건재하다고, 너희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착각, 그거 다 버려라. 너희들이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을 잊어버렸다.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다. 이것을 싹, 기초를 싹 치워놓고 두 기둥만 붙들고 있는 너희들의 꼴은 참 우습기그지없다 하는 게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망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요구했냐면, 다윗의 언약을 붙들어라.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전에서 예배가 온전히 진행되도록 날마다 날마다 힘써라. 이것을 예레미야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요청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책망하냐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신의 뒤를 쫓아가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마라. 바알에게 분향하지 마라. 계속 예레미야가 7장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예레미야는 핵심적인 내용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증을 해주신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2절인데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출애굽한 날 말하는 거죠. 번제와 희생에 대해 내가 말한 적이 없다. 명령한 적도 없다. 번제와 희생은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제의적 행위입니까? 성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고 있었던 그 중요한 개념 성전, 번제와 희생을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긴 했다. 그것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나 희생 제사를 언급한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이야기한 것은 내 길을 걸어가라. 내가 원하는 그 삶을 걸어가면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북쪽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운명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골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게 12장까지 계속되는 내용이에요.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뭐 이런 표현이 좀 가능한지 모르는 귀신이 쉬웠는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안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아오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뭐가 문제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아요. 계속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만 해요. 저놈을 죽여야 돼. 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꿰매야 돼. 계속 예레미야만 바라보고 있지 이 말을 듣고 있는 자신의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되돌아보고 말씀 앞에 자기를 반추해보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실물 교육을 하나 시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해. 배띠를 하나 사와라. 그걸 차고 다녀라. 그리고 그 차고 다닌 그 배띠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유브라데 그 강가에 가서 이 감추고 와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뭐 별 어려운 명령 같진 않아요. 뭐 배띠 하나 사면 되고 그 차고 다니면 되고 가서 감췄다가 찾아오면 되는 간단한 명령 같은데 사실은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이 얼마나 뭐지? 이런 왜 이런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유브라데로 가라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는 그 거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보통 평균 왕복으로 한 1400에서 1500km 정도 나옵니다. 1400에서 1500 왕복이요. 가장 최단 거리를 계산해 직선으로 이렇게 쫙 그어도 1100km 거리입니다. 왕복.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몇 킬로 나오냐면 약 440km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왕복 880, 90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보다 훨씬 먼 거리죠. 이 먼 거리를 지금이야 뭐 KTX가 있고 뭐 비행기가 있어서 부산 가는 게 큰 어려움 없지만 이 예레미야 당시에 유브라데를 갔다 오라는 것은 왕복 근 1년이 걸리는 여행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이걸 두 번을 해요. 한 번 감추러 가죠? 갔다 와야 되잖아. 그리고 그걸 또 찾으러 가고 와야 돼. 그러니까 두 번을 왕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 듣고 이런 배띠를 감추고 오고 또 찾으러 갔다 오는 예레미야의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쇼라 그래야 되나요? 퍼포먼스라 그래야 되나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이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제 완전히 맛이 갔구나 애가. 우리한테 파괴와 멸망을 선언하더니 애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뭐 배띠 차고 며칠 다니더니 유브라데에 갔다 오더니 또 여러분 사람들이 예레미야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완전히 이렇게 돌았다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내린 이 명령 앞에 이 12장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예레미야에게 이런 무모한 명령, 참한 인생 뭐 1년을 갔다 오게 하는 여정, 그 여정이 쉬운 여정도 아닌 안전을 확보해 주지 못하는 여정인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또 묵묵히 수행해 내야 하는 슬픈 백조의 운명을 타고 또 갔다 오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꽉차 있구나. 야, 죽이기 전에 한번이 이걸 꽉 누르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느꼈습니다.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이러한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까지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베띠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베띠가 여러분 알다시피 다 썩어버린 베띠입니다. 뭐 하려고 그걸 찾아오나요? 썩은 건데 찰 수도 없고.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게 바로 9절이죠. 13장 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이 베띠같이 썩게 만들 것이다.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교만,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만이 유다의 교만인가요? 예루살렘의 교만인가요? 이들은 이 예레미야의 또 하나님의 이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자신들은 평안하다, 두렵지 않다,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 성전에 와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적 의식,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만 믿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서도 종교의 아편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우리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꼭 정독해야 될 선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다. 내가 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해야 하는 운명을 지금 받은 선지자다 하는 입장에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눈물이 나게 됩니다.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뭐 손가락질 받고 있는 뭐 한국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정의 문제 또 도덕성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비판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우린 괜찮아. 뭐 세상 사람들이 뭘 몰라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야. 혹시 이렇게 나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혹시 이렇게 안위하고만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그 이전부터 그렇게도 외치셨던 이 정의의 문제, 또 약자에 대한 배려의 문제. 정직의 문제, 공평한 삶의 문제, 한국 사회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의 문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직장과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의 이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지 않는 이 현실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서도 날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여러분 소위 예수 구원, 불신지옥 이런 구호에 우리가 파묻혀 있다면. 그러면서도 공동체의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실천되는 것을 우리가 실천되지 못하는 것을 방관하거나 그런 삶에 내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나는 괜찮다. 뭐 그거는 옵션이지. 뭐 그렇게 내 구원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의 일갈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미래 절대 보장될 수 없다. 우리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오늘 새벽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분노가 가득 찬그 시각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예배가 없어서 하나님 분노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고 혹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